기독교의 핵심, 바로 복음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와 차별하고 근본적인 다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부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것이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도전을 받고 타 종교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과학자들, 여러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꾸만 부인하고 그것이 또한 과학적으로 말도 되지도 않는다,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훼손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정말 영적인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언 은사도 있고 예언 은사도 있고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도 있었고 병을 치유하는 은사도 있고 영을 영 분별하는 은사도 있고 가지가지 은사가 아주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대단한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부족함이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정도로 정말 영적인 교회, 바람직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이런 면에 있어서는 고린도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로 등장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의 근간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이런 것을 부활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 지역에 있어요. 이 그리스죠.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스의 어떤 철학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 이원론적 사고가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을 믿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육체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적 사고 때문에 이원론적 사고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은 이들은 예수님을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장의 1절에 이렇게 서두를 꺼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너희에게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받았다, 알다, 복음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그 전한 복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복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 알게 한다고 하고 싶어하는 것은 다시 한번 너희들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너희들에게 기억시키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전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름대로 섰다고 합니다.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그 전한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알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그것을 받게 되면 그 가운데 서는 믿음의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안에서 이 그 가운데가 뭐겠어요? 복음 안에서 서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복음 안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바꾼 자들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체인지한 사람들입니다. 복음 가운데 서서 믿음이 견고하게 변함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음으로 인해서 되어진 삶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복음을 바로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활이 부인되는 이러한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활 이전에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요, 부활 신앙은, 부활 믿음은 복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복음.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알게 하노니 다시 한번 그 복음을 기억시켜주고 너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피상적으로 아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안다고 하면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떤 건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구원한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서 아는, 그래서 확신에 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복음을 받고 그리고 알고 받은 자로서 그 가운데 선다는 거예요. 견고히 선다는 거예요. 선다는 것은 견고히 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이, 부활신앙이 복음 가운데서 견고히 서 있는, 흔들림이 없이 서 있는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복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알고.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은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는데 정말 복음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을 받았지만 정말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과연 그럴까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을 다 읽어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그 특별히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들. 이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부활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2절에부터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나에 전한 그 말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굳게 지키라. 굳게 지킨다는 것은 타협 없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아니한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걸 통해서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이렇게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 부활 앞서서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복음을 근거해요. 구원받은 자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 복음을 아는 자가,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과 부활은 따로 떨어뜨려서 개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온전히 복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건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 믿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이 아직도 저는 믿어지지 않고 이 부활 교리를, 부활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 그건 아직 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부활 교리는 직결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포인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위에 세워진 것이 복음이요 구원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결국은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구원을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확증시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받아야만이 부활에 대한 확증과 그 부활을 확신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그는 여기서 먼저 다른 것보다 구원에 대해서 확증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전한 말을 알고 그 가운데 서서 결국 지키고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구원받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부활교리가 의심스럽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원에 의해서 복음이 무엇이냐, 그 구원은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계속해서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 나의 전한 그 말, 내가 전한 복음, 1절에는 내가 전한 복음, 2절에는 너희가 말한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냐면,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자꾸만 자기가 받은 것, 이 받은 거, 전한 거, 너에게 전한 이게 뭘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부활은 복음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한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뭘 전했습니까? 3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부인이 되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는 게 아직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내 죄 때문에 살아나셨습니다. 그것도 아직 잘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아직 복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기 이전에 복음만 말하고, 그 복음으로 너희가 그 복음을 믿고 지키고 구원 받았느냐,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 받았느냐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basic, back to the basic,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냥 단순히 성자인가, 다른 인간 중에 하나, 많은 그 인간 중에 한 사람인가, 위대한 인간 중에 성인 중에 하나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말할 때 다른 뭐 타 종교나 다른 위대한 사상가나 이것을 우리가 아, 그 사람 뭐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위대한 사람들, 뭐 성자들 많이 있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다 인간이었어요.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이셨죠. 100% 인간이셨죠.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나타나셨죠. 그렇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죠. 그리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성육신 하신 거죠. 말씀이 계시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러나 그분은 100% 인간이면서도 100%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었다 일어나는 거 뭐 쉽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인간 측면에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기적이지만 하나님 측면에서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인간의 어떤 타임, 인간의 그런 타임테이블에서 왔다가 죽었다 살아나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에베소서 보면 창세 이전에 그분은 계셨던 분이에요. 성부 하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교제하셨어요. 함께 있었었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죽었다 살아나는 거 우리가 보기엔 기적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가 보기에 기적인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자꾸만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과거로 이걸 풀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오산이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임을 부인한다는 거죠. 메시아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능력의 종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다른 인간들과 똑같은 인간 예수로만 보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시야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 이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우리가 부활 교리를, 부활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에 대한 어떤 우리의 신앙 고백,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리스판드를 하고 있는지, 어떤 반응을 하는지, 믿음의 반응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셨죠. 이 정도 아니라 그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교회생활하면 그냥 부활교리가 부활이 그냥 하나의 타성에 젖은 하나의 무슨 1년 12달 중에 있는 그냥 어떤 절기 정도로만 이 부활절을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아무런 미닝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행사에 바쁩니다. 막 음식 만들고 음식 만드느라 수고하셨어요. 오늘 음식 만드느라고 너무 여성계 회원들이 너무 수고하셨는데 이런 액티비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기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부활의 의미,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사이드가 커지는 거예요. 부각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부활절의 참 의미가 뭐?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가장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It's meaningless. 아무 의미도 없어요. Whatever we do is meaningless to God. 주님께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기를 원한다. 알게 하노니 이거에 역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여기서도 강조할 때 성경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죠. 3절에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4절에도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뭘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이 예언대로 예언되어진 대로 구약성경에서 성경 구약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대로 되어졌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의 오류 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예언한 바대로 그 뜻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Who is Jesus Christ personally to you and to me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냐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온전히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확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첫 번째는 복음에 근거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했다는 것이 5절부터 나옵니다. 개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합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두 사람이 봤다고 하면은 헛개비다. 헬루스, 영어로 보면은 환상이다. 헬루시네이션. 환상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헬루시네이션. 환상. 비전은 아닙니다. 비전은 계시의 말씀이고, 헛개비, 환상, 헬루시네이션. 뿌연 뭐 그림자 같은 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중에서, 초기 이단 중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보였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완전히 육체를 입은 분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어떤 사람같이 보였다. 이걸 가연설이라 그래요. 그걸 이게 완전 초기 기독교의 이단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것 봐도 그렇게 보였지, 실질적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육체로 입어 다시 부활의 부활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의 몸으로 우리와 같은 이런 어떤 글로리파이된 영화된 그런 몸으로 부활된 것은 아니고 그냥 육체를 입으신 분처럼 보였다. 이거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 우리는 2단, 3단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실력이 있는 크리스찬들은 말씀에 의거해서 저게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지 않는지. 말씀을 알면 그게 쉬워요. 말씀을 모르면 이런 것 같고 저런 것도 같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속인 게 아니란 거예요. 어떤 조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작으로 한두 명의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메이크업한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은 500여 형제가 다 보고 목도하고 우리가 본받아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확증. 객관적 사실. 이것을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세대들한테는 역사적인 사실을 확증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주관이나 체험이나 어떤 몽롱한 상태에서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실질적인 객관적인 사실입니다를 거기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이 말씀이 전해져 내려오는 성경을 부인한다는 거죠. 나는 성경을 믿지 못합니다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사이언스 북이 아니에요. 과학책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쓴 기록된 말씀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체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면 부정이고 예수님에 대한 전면 부정입니다. 개바에 보이시고 열두 제자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또 보이셨어요. 영어 예수님의 하프 브라더라고 그러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육체적으로 만삭이 돼서 나지 않았다는 의미보다도 영적으로 자기가 부족한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만삭이 되지 못해서 조산에서 났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도 보이셨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부족하고 부족한 나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은 보이셨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는데 나와 같은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이상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의 9절에 보면 영어로 for라는 말이 있어요. For I am the least of the apostles. 이 for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전치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접속사죠. 왜냐하면 because 이런 말이죠. 이 왜냐하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셨습니다. 내가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그럴듯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래야지 이게 말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렇게 이렇게 헌신하고 제가 이렇게 많이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듯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라고 해야지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맥센스하고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정반대되는 논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사도라 칭할 수 없고 나는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한 자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뛰어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나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한이 없고 작고 작은 자를,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그럼에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를 고백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이런 미닝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습니다로만 끝나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객관적인 사실 위에 우리가 그 부활의 의미를 찾아야만이 바로 된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최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사도에게도 500의 형제에도 나타났지만 부족한 나에게도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정말 사도로 칭함을 받게 감당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이런 의미로 다가오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보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실질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어떤 비전 가운데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환상 가운데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보여진 자들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체험한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고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부활의 은혜로 그가 변화됐는지 우리가 제가 예전에 한번 설계했던 내용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논리가 나옵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이 긍휼을 입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긍휼히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로 은혜였다는 거죠. 그가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가 변화된 거, 그래서 주의 사도로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그 은혜가 자기를 변화시켜줬다는 거죠. 내가 나를 바꾼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활의 의미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부활의 권능이란 말은 부활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아이덴티파이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초하는 고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부활에 동참하는 삶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지만 그것을 부활의 능력으로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인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제 그 죽으심을 쫓아서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영광의 부활에 이르려 하니라. 마지막 때 주님이 보이셨던 그 영광의 부활에 우리도 동참해서 그 영광의 부활에 이르려 하는 삶, 마지막 때 우리도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시고 여러분도 영광의 부활의 몸체를, 영광의 부활체를 갖고 예수님이 그 영광의 부활, 영광의 그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이미 부활되셨죠.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도 바라보면서 그 부활 시에 영광의 부활체들로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 그분과 함께하는 그 때가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지금 잡힌 바 된 이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 부활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 나에게 그 객관적인 의미가 내 삶 속의 주관적인 의미로 변화되어야 돼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되는, 주관적인 삶 속에서의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변화된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죄인지하는 삶이고,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포행자, 회방자, 핍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긍휼을 입는 이런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되어진 삶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지 밖에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설입니다. 오히려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나에게 보인 것이 아니라 내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지극히 작고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긍휼을 입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났다고 생각하시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이 잘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지 못해요. 교회에서 잘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잘난 부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잘나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잘난 것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핀트가 잘못되면은 그것이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작은 자, 부족한 자, 긍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적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사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조건과 이유가 충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긍휼을 입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긍휼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럴 때 사도바울처럼 우리 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풍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이 넘치도다라는 이런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내가 적은 자였고 감당치 못하고 적고 작은 자였고 교회를 핍박했지만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결론입니다. 부활의 역사적 객관적 사실이 그를 체인지하고 주관적인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니까 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결국 그가 된 것은 자기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Yet not I, but the grace of God that was with me. But the grace of God that was with me.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은혜가 나를 강권하시고 그 은혜가 나로 만들고 나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지만 사도라 치감을 받게 감당하지 못했지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비추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강권해서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삶,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삶,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가장 핵심적인 결과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에 근거하고 역사적인 사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또한 믿는 자들의 변화에 근거합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저기 세례받을 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들의 변화에 근거한 것이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증거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변화된 삶을 근거한다. 그것이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례받았을 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자신의 육신을 보이신 것, 두 번째 빈무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의 육체 부활을 확인한 제자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 제자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